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주신 것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교우였던 최윤주 홍승환 부부 전환에 간다고 제가 살림교회 다녀든다 해서 좀 몇 년 다녔죠. 그 부부가 있어 저도 와보고 싶었고요. 한 가지 설교하기 전에 지난 우리 예장 통합총회에서 임보라 목사님이 이단성이 있다 결의를 했는데 그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총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제가 3년 전에 원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새롭게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를 위한 창의적인 배움터가 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림교회가 이 천안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모습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의미 있는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지요. 제가 사정은 좀 압니다. 제가 83년부터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한 8년 정도 노동자들과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오라는 교회가 아무데도 없어서 좌파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미 있던 세민주교회와 통합해서 17년간 섬겼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교우들이 참 만만치 않겠다.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일상 생활도 힘든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야 하고 때로는 시위 현장에 나가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2중고, 3중고, 4중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는 목사와 신도가 같이 목회하는 공동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 권력을 둘로 나눠서 제가 사회를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아예 교회위원회를 뒀는데 교회위원회 대표는 평신도로 신도로 그렇게 정하고 또 구역장인 신도가 신방도 하고 그래야 되는 체제여서 어떤 교우가 저보고 목사님 세민주교회 교인하기 참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살림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고 발전하는 것 참 한국교회로서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긴 인생을 초지일관에서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 서서 고생하나 또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하지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으면은 이게 뭔가 확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그동안 저와 함께 이 길을 개혁운동의 길을 쭉 동행하다가 지금은 다른 길로 빠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예장 통합총회에 참석해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의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기 조직을 해서 반대 운동을 해서 그것을 뒤집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가까운 분 중에 그러니까 에큐메니카 운동을 같이 한 선배들 중에 그 총회 장소인 이리신광교회에 와서 명성교회 편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하느라고 로비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저럴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참 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잘못하면 나도 저런 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100세를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신앙적인 가치를 가진 이 삶의 여정을 끝까지 올곧게 가는 것 사실은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아브라함 삶, 큰 결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긴 삶의 여정과 또 결과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범이 되었을까? 왜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맨 앞에 있는 12장 1절 말씀은 뭐 아까 읽은 대로 이렇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 아시나요? 제가 몇 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학자인데 이분은 성서와 종교,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인문 서적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신의 위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인간의 위대한 질문, 시면, 또 수련, 또 인간의 위대한 여정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에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배철은 교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근대 종교 언어, 뭐 문서 이런 것을 연구를 했는데 구약성서 원어인 히브리어를 새롭게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의역을 해서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의역한 것이 참으로 새롭고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삶의 터전인 이 땅, 너의 이익 집단이는 고향, 그리고 네가 출세하는 데 기반이 되는 아버지의 집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좀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앞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참 뜻밖입니다. 어느 성서를 읽어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배철은 교수는 고대 근동의 언어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의역을 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평생 일궈놓은 삶의 안전장치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명령함으로 그가 나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는 땅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라는 이 번역을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름이 떠나는 목적이 담겨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결단은 나 하나님이나 아니면 네 종족을 위해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너 아브람, 너 자신 인생을 위해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떠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네가 결정하든지 말든지 너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라는 것을 다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조상이 살았던 갈대우르는 갈대우르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참으로 부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거기를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여기 하란도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무역이 왕성하던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잘 정착해서 아브라함 집안은 거기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홀연히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면은 주식을 사고 예금 통장을 만들고 뭐 펀드를 들고 이러고 떠날 테인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챙길 수 있는 것 보석류 이런 거 챙겨가지고 그 하란을 떠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유목사입니다. 유목사에서 그 시족사에 떠나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목사에서는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했냐면은 사형 선고 내리지 않고 공동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방은 곧 떠나는 것은 유목사를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은 그냥 재산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단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인지 그 인생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5세의 그 나이에도 안정된 그런 삶을 박차고 막대한 손해 또 목숨을 담보한 그런 미련한 모험을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표본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도 참 감동적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운 이삭이 사실은 결단해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김사만 목사는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권과 재산을 물려주려고 세습을 감행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그냥 잘 살던 하란에 살았으면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부자, 또 뭐 인심 좋은 사람, 또 할아버지, 뭐 그런 정도로 기억했겠지요. 그러나 떠나고 버림으로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었고 마침내 믿음의 표본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떠남으로 그의 삶과 믿음의 정체성이 견고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 떠남의 결정은 결국 아브라함 인생을 위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가 된 것이죠. 교회 여러분, 출애굽 해방을 이끈 모세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한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왕국 이집트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였지만은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하고 아들 낳고 목동으로서 그럭저럭 정착하며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 동족이 이집트에서 겪는 고통을 보고 알고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너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거부하고 회피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차압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결단하여 말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해방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해방의 여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맨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판인데 한번 읽고 여러분 뭐 표준세번역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만큼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결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또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 결과를 보면은 모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 살고 사회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과 자녀, 교회 선교, 또 사회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 귀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면 어떻습니까? 이건 모두 다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다른 사람이나 민족과 사회, 교회를 위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했다고 여기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의식이 생기면 결국 그 인생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성교회 세습사건을 쭉 다루면서 그 뿌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그 뿌리였습니다. 김서만 목사의 불신앙이 그 뿌리였습니다. 요정총회에서 화요일날 오후에 명성교회 세습을 합당하다고 본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어 있고 그 전에 헌법위원회가 이게 세습금지한 그 28주6항이 문제에서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총대가 다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도 이제 무효하는 시초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게 화요일 저녁이었는 오후였는데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서 명성교회 새벽 기도에서 김사만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대물림은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다. 개척을 안 한 목사는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난과 환난을 모른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잠을 못 자고 잘 못 먹는 게 개척교회 목사다. 맞지요? 아마 우리 최영우 목사님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개척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고생하고 헌신하고 잘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영성교회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내 것이다. 이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를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게 다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큰 거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내 희생, 내가 여기서 보상받았는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젊은 날에 가난한 사람들, 또 민주화, 통일 이런 걸 위해서 헌신한 사람 중에 나이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런 헌신과 활동이 하나님께서 너 자신 잘 되라고 네가 갇힌 인생을 살라라고 계획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삐뚤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가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 예장통합총회 기획국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당연히 이 총회 국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도와주지 않겠다고 해서 화가 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내가 에큐메카 운동에서 뭐 얻은 거 있다고 그러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좀 이상해요. 제 말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거부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내가 에큐메카 운동에서 뭐 많은 거 얻었다고 저런 반응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 얘기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노동자 야학을 하고 또 KSJF 기도학생운동을 하고 또 학내에서 뭐 데모도 하고 또 졸업 후에 산업선교하고 세민족회 17년간 사역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뭐 상임총무도 4년 하고 뭐 연구소도 만들어서 뭐 재해동포도 돕는다고 하고 또 NCC 교육훈련원장 하고 이런 것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사역이 제 인생을 빛나게 해준 거죠. 만약 다른 길로 갔다라면은 그냥 성공주의 추구하는 목사가 되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신앙과 목사의 정체성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나이만 먹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총회 국장한테 그런 말 한 것 참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천안 산림교회 나오게 된 것, 이미 출애굽한 겁니다. 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 엑소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엑소도스는 원어 뜻 해석하면은 엑스와 호도스가 결합한 건데, 엑스는 몸으로부터, 호도스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삶의 길에서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든 것, 이게 이제 엑소도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대충 먹고 살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며 그럭저럭 살았는데 그 삶의 길에서 새롭게 벗어나서 해방자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 것,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엑소도스죠. 그런데 그들은 이 해방 도정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까? 끊임없이 이집트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출애굽했으니까 힘들어도 이 길로 계속 가야 그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좋은 교우들, 정말 힘이 되는 교우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벗는 시인 아시죠? 가난 노동자로 태어나서 노동운동하고 또 사회운동을 했죠. 제가 영등포 산업 노동자들 교육할 때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 그거 조금만 읽으면 노동자 의식이 확 바뀝니다. 하루 저녁에, 이제 왜냐하면 저녁에 모임을 하니까 하루 저녁에 노동자 의식이 바뀌는데, 근데 이분이 사회운동 때문에 이제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받고 7년여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사면받고 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이 되었는데, 지금은 나눔문화라는 단체를 만들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생명평화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사진 찍고 시 쓰고 이러는데, 이분의 마지막 시집, 좀 두꺼운 뻘건 책이 있는데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 맨 끝에 시가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인데 참 감동적입니다.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같은 이야기인데요.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깨로족, 아마 소수민족이었는데 깨로족 마을로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열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백,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두텁고 두껍고 무겁고 무서운 길이었던가, 휴야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데스 그 높은 눈 쌓인 그 산에서 박렬 시인 일행이 조난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그 추위 가운데 장시간 나와서 한 청년이 들고 서 있던 호롱불 하나가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작은 호롱불 하나 그것이 없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대의 호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호롱불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희미해서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당하지만은 이 호롱불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이 땅 평화를 가져오고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호롱불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 돌이켜보면은 물론 힘들고 어렸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 응답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살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불편하고 지치고 힘들고 회의감이 들고 혼란스러워도 이런 삶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앞으로 더 기쁘고 즐겁고 당당하고 또 자신감 있게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늘 힘을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여러분들 이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